80문부터 81문까지 교도하겠습니다. 80문 참된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견인될 것을 무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81문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항상 그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신앙의 자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문제들 죄들, 유혹들, 직무유기들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되지는 않으니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말할 때 신실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의 경우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기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과 관계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즉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무조건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가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도 행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는 말을 듣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만큼은 매우 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편을 읽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아예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갖지 못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확신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확신은 매우 강한 데 비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염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신앙의 본질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확신하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첫째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에 보니까 80문 답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참으로 신뢰하고 또 믿을 때 내 부모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뭐 집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빠가 주는 등록금 받아서 꼬박꼬박 학교 다니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은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만 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이 궁극적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게 될 때 선을 행하고자 애쓰게 될 때 자신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인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잦은 교제, 기도나 그 다음에 시험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만남과 소통 안에 있을 때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큰 고통과 갈등이 있긴 하지만 주께서 명하신 바를 나에게 명하소서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처럼 주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게 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선행이 되는 거죠. 그죠? 행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인 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똑같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선행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도 확신만큼은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지요? BC 469년에 태어나서 399년까지 활동했던 이 소크라테스, 그는 국교로부터 이탈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아테네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는 다른 새로운 신을 들여오고 청년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통해서 청년들을 탈선시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약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특별히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대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일본 사람들 아주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할복 자살하는 일들,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것들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슬람교도, 이 모슬렘들 아시죠? 그들은 자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자신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확신은 반드시 진리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비진리에도 우리의 영혼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확신의 강도는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의 근거 위에서 갖게 될 때 의미가 있지, 진리라고 하는 기초를 떠나버리면 확신의 강도만큼 무식하고 무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이 고양된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못된 버릇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고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만하게 느껴지는 어떤 무엇,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잔잔한 감동도 있고 또 역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필요가, 드려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진리에 근거할 때 그것도 의미가 있지,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올바로 경건하게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그래놓고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된 진리의 근거 위에서 그리고 이성적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해 주셨다든지 내 심령에 특별한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어떤 짜릿한 어떤 느낌과 경험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열이면 한둘 정도 될까 말까 하지 보편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지 매번 어떤 감동이 있고 매번 어떤 마음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가질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이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게 될 때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런 확신을 신자의 의식 속에 마치 철필로 이 긁어서 새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증가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에게 직접 증가하신다는 말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말과 느낄 수 있는 어떤 인상으로 직접 우리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하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가하신다는 말인가? 무엇이 맞는 말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일어납니다.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다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A. 핫지라고 하는 이분, 찰스 핫지의 아들인데 이분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과 소망과 같이 우리 믿음의 직접적인 저자이시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사랑과 소망과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보증, 즉 완전한 믿음에 안식하는 완전한 소망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 마음에 발생하는 은혜로운 인격과 관련된 마음의 상태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든지 그리고 산 소망을 새롭게 하시든지 간에 성령께서는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적절한 증거를 통한 법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통해서 완전한 확신이라는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감정, 우연한 어떤 정서 이것이 아니라 적절한 증거를 통해서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81문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앞서도 제가 말했죠.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81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81문 답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신자의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사실은 확신은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 같죠. 갓난아이가 분명히 생명으로 태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의 아이로 지금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아이죠. 그러나 아이는 자기 부모를 인식합니까? 당장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어떻게 말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로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은 이 구원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인데 이 확신은 신자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새겨질 수도 있지만 앞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냐?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상 임신 들어보셨죠? 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를 너무 낳고 싶은 그런 어떤 소망이 크다 보면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는데 자기 임신했다고 가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도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뒤따라야 된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순서가 바로 되더라도 너무 또 조급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80년도 중반에 전도폭발 훈련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뭐 전도폭발 훈련하는 데가 물론 있긴 하지만 제가 그 폭발 훈련을 비교적 초창기에 선교단체에 있어서 초창기에 받았는데 그때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지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라고 말하면 바로 뭐가 들어가 하면 양육이 들어가 버려요. 지금 당신의 영적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그냥 집어넣어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3개월 동안 노방전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철수해서 서울본부로 올라오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들을 집으로 다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온 사람이 한 20, 30명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당신 정말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한 사람들 지금 다 믿느냐 하면 아마 믿지 않은 분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올바로 가져다 주는 그래서 억지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거나 성급하게 갖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하는 일에는 마음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잦아지긴 했지만 보통 중고등부 수련회나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했던 행사가 뭐냐? 복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조금 뭐 부침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매번 다시 확신을 심어줘야만 될 정도로 그죠? 분기마다, 겨울마다, 여름마다 계속 흔들리면 이전에 그러면 했던 것은 무슨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신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열의 문답은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확신은 올바른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된 소망과 단순한 억측에 자신을 방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 때로는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한 문제들, 죄들, 유혹들, 직무 유기들 등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식물을 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죠. 봄이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고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 나무에 잎이 없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단할 수 없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도 그 나무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뿌리에 비유되는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신이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참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서 확신만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확신의 열매라 그랬죠?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지 억지로 가지게 되는 무엇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확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갖도록 조장하지 않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확신을 막 갖도록 강요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보통 현대복음주의 교회와 좀 다른데요. 저희 교회도 복음 제시를 하고 뭐 강단 앞으로 나오라든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뭐 손을 들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과 모습들 때문에 본인도 그냥 충동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뭐 믿겠다고 손을 든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믿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믿지 않는 자임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극히 우리는 꺼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나 저항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지요. 그걸 가리켜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지만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신앙의 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르면 자신을 구원의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고 일정한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구원의 카테고리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가 신세져야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만이 신자 편에서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견인의 확실성이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만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실제 삶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 견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하면요, 항상 어떤 감동과 마음의 어떤 기쁨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쉽겠지만 그런 감동이나 기쁨과 즐거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잦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퇴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마지막으로 제가 A.A. 핫지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웨슨대 신앙고백사 해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A.A. 핫지가 말했던 네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확신으로부터 참된 확신을 구분할 수 있는 네 가지 시금석. 첫째는 참된 확신은 거짓없는 겸손을 생산한다. 반면에 그릇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확신은 겸손을 생산해요. 그릇된 확신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확신은 거룩을 연습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지런함을 생산한다. 거룩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게으름과 방종을 낳는다. 세 번째로 참된 확신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지 살피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외적 모습에 만족하게 하며 정확한 지도와 조사를 회피하게 만든다. 자기를 말씀의 거울로 제대로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병원에 가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싶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요. 사실은 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저항의 단면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가면 상태에 들어가야 영혼이 편하거든요. 네 번째로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그것을 열망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참된 확신인가 아니면 그릇된 확신인가 살펴보시면서 참된 확신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 하지만 때로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안에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극복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열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